욥기 40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5절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 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이유를 그냥 한마디로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언제까지만 견디면 일이 풀릴 것이다. 뭐 아니면은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런 이런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냥 속 시원히 끝나겠지만 여러분들 뭐 기도해 보셨고 저도 기도할 때가 많지만 그게 잘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는 침묵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 욥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욥 고난받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속 시원하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네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은 모양인데 악인들 한번 다 처리해봐라. 내가 다 뭐 죽어서 파묻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은 또 뭐 이상한 짐승 한 마리가 또 나와요. 참. 이게 뭐 설교자를 아주 고난 주기 위한 본문 같은지 이게 뭔지 하여튼 간에 자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베헤못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베헤못은 베헤마라는 그 복수로도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하여튼 뭐 이집트 나일 강변에 사는 하마로 봐요. 근데 뭐 하마다 아니다 코끼리다 뭐 물소다 그러기도 하고 신화적 동물이다 상상 속의 동물이다 오히려 뭐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상징적 동물이다 그런 별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 있나 보다 하마로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보면 모양이 되게 하마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 하마도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하마도 지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욥 너를 지은 것 같이 내 친구들도 지었고 엘리후도 지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만 내가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우리가 보기에 불리하건 뭐 해가 되건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철든다는 게 뭐예요?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그도 존재할 이유가 있고 그도 나처럼 존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도 이유 없는 것이 없다. 이걸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뭐 강력한 하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실 얼마나 연약합니까? 무슨 우리가 말처럼 뛰기랍니까? 뭐 기린처럼 목이 빠졌습니까? 무슨 이렇게 하마처럼 힘이 셉니까? 인간이 동물들에 비하면 하나도 나을 게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요새 심성까지 더 나빠. 진짜 개만도 못해. 아유, 걔한테 미안하네. 뭐 걔가 요새 인간하고 비슷하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아마. 하도 뭐, 그, 인간이 인간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마도 지었다. 내 하마, 한 번 더 자세히 관찰해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 힘줄에 있고,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더니, 이렇게 강력한 짐승이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만드셨는지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거 어디다 쓰려고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무슨 뭐 농사를 하십니까? 개들을 뭐 경원으로 쓰십니까? 왜 만드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게다가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뭐 더 모를 말씀이에요. 만든 것 중에서 피조물들 중에서 어뜸이다. 이 어뜸이라는 건 본래 뭐 이거 이게 히브리어 단어는 처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걸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걸 또 가장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게 창세기를 갖다가 이 토라에서 히브리인들이 말할 때는 브레시트라고 불러요.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의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제네시스니 뭐 영어 이런 걸 쓰지만 그 사람들은 브레시트라는 게 성경의 첫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제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그 브레시트 할 때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구성할 때 처음 동물,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들잖아요. 인간도 만드는데 그 동물들 중에서 처음 만든 게 이게 베모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도 이게 또 오리무중해서 원문을 봐도 무슨 뜻인지 이게 뭐한데 두 개 둘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그렇게 강력한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런 것도 되게 하나님께서 그 칼로 다스리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면은 베모도 별거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도 해석을 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 이 짐승을 하나 들고 나온 이유 가장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이 큰 짐승을 하나 들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도 그 짐승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든 것 그게 어떤 힘을 가졌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모든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게 초식동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이게 양서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각은, 내각은, 드릭은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근데 풀을 그렇게 먹어요. 근데 풀만 먹어도 그렇게 힘이 나니 말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사실 초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홍수 나기 전에까지는 우리가 초식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임시적으로 사실 고기를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초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초식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거예요. 고기 먹어야 힘이 납니다. 저는 요새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기를 먹는 건 하지만은, 풀만 먹으면 힘이 없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게 먹고 힘이 나게 만들어 놨어요. 21절, 22절이에요. 시작.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뻐들이 그를 감싸는 듯. 이게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도 이게 서식지가 주로 나일 강변이니까 갈대 숲이라든지 이런 강가에 있어요. 그러니 그 그늘 속에나 늪 속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거 진짜 지극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또 쉴 때는 누구도 그 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쉬는 거죠, 뭐. 네?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센지.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얼마나 그냥 힘이 좋은지 뭐 물살이 치더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버렸었어요? 강물이 그냥 거세게 흐를 때 한번 거기 들어갔습니까? 감당이 안 돼요.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뭐 하마가 떠내려가는 거 보였어요? 그리고 뭐 요단 강물이 쏟아져도 입으로 들어가도 하마는 놀랄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강력한 이 베모스로 불리는 짐승, 이 짐승을 인간과 더불어 지으신 이유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지으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 없는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거는 이게 집에 있는 이 가축은 우리가 길들여 쓸 수 있으니까 괜찮은 동물들이고, 또 이런 동물들은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건 쓸모없는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구분하거나 치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가 이봐, 내가 이거, 야, 이놈도 내가 지었어. 너 이거 만들 수 있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지금 이 고난받는 욥, 고난에 그냥 끝자락에 와 있어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욥,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상할 수 없이 힘든 이 욥에게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계속 퍼붓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답답한 건 내가 왜 고난받느냐,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답답한데 하나님은 그 얘기는 언급도 안 하시고 하나님 지금 자랑만 늘어놓는 거랑 마찬가지인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컨대 하마와 인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 것, 아니 하마를 먼저 짓고 인간을 나중에 지은 것,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착각이 이 온 지구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근거를 자꾸 찾아가지고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여러분 구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다스리라는 말 없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너무 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신 것 아니에요?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간의 번식력이 참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의 속성이 뭡니까? 자기중심적 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빠지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전부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온 교회가 겪는 고난일 수도 있고 온 민족이 겪는 고난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욥이 내가 의롭다, 적어도 친구들보다 의롭다,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할 수 있지만 인간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욥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욥한테 정작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막은 인간이건 무슨 베모시건 이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존재가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다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까? 왜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은혜를 안 주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당신한테 매일 10만 원씩을 주다가 하루 안 주면은 왜 안 주세요? 따질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12줄 묵상 올리는데 하루 빠지면은 왜 안 올리세요? 아니면 내가 빚졌어요, 내가? 매일 올릴 의무가 있어요, 내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냥 흘려보낼 뿐인데 하루만 빠지면 난리야. 온 사방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왜 안 올리냐고, 왜 안 올리냐고. 담은 죽겠는데 지금 힘이 들어 죽겠는데 하루 쉬겠다는데. 그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불평은 진짜 참 어이없는 불평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기가 막히는 이게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하고 맺은 은혜의 분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마에게는 이런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줬는데 인간한테 그걸 안 줬는데 인간이 왜 하마한테는 안 따지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하마는 저렇게 강력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서 다리에 힘도 없이 만듭니까? 라고 따질 수 없듯이 우리는 고난을 가지고 시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고난은 견디라고 준 것이지 따지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더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모르면 신앙이란 일이라고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신앙인 오늘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만 뭐 많이 아시겠지만 코리 텐 붐이라고 네덜란드 여인이죠. 그 주님은 나의 안식처인가요? 뭐 그런 책을 통해서 소개된 게 오늘 아침 보니까 그 생명의 삶 책에 소개가 되어 있던데 저도 그 여인에 관한 얘기를 과거에 몇 차례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독일군들이 정말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날마다 가스실로 끌어가거나 인간의 이런 실험 도구로 썼던 그런 비참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본인이 이렇게 수치심을 겪는 사건을 겪고 그렇게 자기에게 성적 수치를 준 그 교도관을 만나게 되고 집회 장소에서 그도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집회 장소에서 걸어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정말 이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기억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했다. 그런 간증을 남긴 여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한테 이제 성범죄가 뭡니까? 이런 말을 물었대요. 아빠가 어린애가 성범죄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선반 위에 있는 묵직한 여행 가방을 이렇게 선반에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애 한번 그걸 열어봐라 그랬더니 보니까 아버지가 시계 장사를 좀 하고 했는데 시계가 잔뜩 들어있고 시계 부품들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들 수 있겠니? 이걸 아빠 제가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방을 닫으면서 내가 무거워서 못 들지.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설명을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이 있다. 때가 되면은 내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혜롭게 그 딸을 가르쳤어요. 우리 같으면 뭐 두 가지죠. 뭐,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자세한 성범죄를 기술해가지고 호기심을 반짝 불어일으켜 놓거나 안 그러면은 뭐 자식이 그따위 꺼나 묵고 앉아서 아침에 공부나 하지. 이렇게 그냥 몰아붙이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걸 아직까지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설명을 한들 내가 알기가 어렵다. 라는 걸 그런 비유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 아이에게 끼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걸 가져가면 다 알고 계시구나. 지금 답을 안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깊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거운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네가 들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는 조금 근육을 키우렴. 내가 좀 밥도 좀 더 먹고 기운도 좀 더 그럴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인내요 기다림이지 그게 반드시 해석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뭐 자꾸 그 고난이 해석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해석해 주고자 하는 그런 강한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고통을 함께 나누고 같이 정말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우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감싸주는 정도면은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뭐 성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이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꼭 못 가르쳐 주더라도 뭐 그렇게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고난받는 형제와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굳이 본인이 해석하지 못하는 고난을 우리가 곁에서 해석해 주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지금 하마에게는 하마가 먹고 살 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먹고 살 식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듯 또 하마는 하마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인간은 인간에게 또 주어진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난 총량의 법칙은 동일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와요. 여러분 절대 이 세대가 우리보다도 덜 고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지난 세대보다 더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볼 때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한 고난을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변하여 정말 찬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들 선하지 않을 게 뭐 있겠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코리텐붐 여사는 감사야말로 신앙의 깊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심지어는 그 수용소에서 벼룩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 예, 코로나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걸리고 났더니 그리고 그게 쉽게 또 이게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다른 장기 속에 퍼져서 오래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야 그게 다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면역력을 키우셔서 안 걸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예. 그 면역, 인생의 면역은 우리가 몸의 면역은 그렇게 키울 수 있지만 인생의 면역, 고난에 대한 면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면역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말씀이 기억되면 견딥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냥 이 견딜 수 있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하여 내 감정이나 내 환경에 의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인생 문제가 풀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통독하다가 한 번 받은 그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2021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고통도 선한 고통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도 선한 고난임을 이 아침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억척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은 저런 고난을 받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욥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 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듯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잣대로 우리의 시선으로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신앙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면 어느 한 사람 괴롭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 살 수 있지? 과연 나는 저런 고난이 내게 주어진다면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까운 사람들 단 몇 사람이라도 놓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견딜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기억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고난이 구원의 열쇠임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끝에 하나님 아버지 맞아주시는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할 때 오히려 때로는 고난의 중심 가운데로 밀어넣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고난 겪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